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보시고요.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어제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아주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러한 미세먼지 오염 속에서도 살아서 이렇게 같이 보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자, 오른쪽에 계신 분들 어깨를 힘껏 주물러 주세요. 네, 우리 혜연이가 성화자매한테 가서 좀 이영규 형제님, 저기 우리 장로님 저기 주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피로가 많으셨습니까? 시원하십니까? 자, 이제 반대로, 네, 갚아주세요. 혈액순환이 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들 필요하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무언가 우리 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도, 구체적인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실은 이 기준이 헷갈리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사기서 17장,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맨 마지막 절이지요.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굉장히 똑같고 비슷한 말씀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실은 사사기 전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어떠한 영적인 이 상태에 대한 말씀이죠. 사람마다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탠다드라는 이 기준이 있죠.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어떠한 표준,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탠다드는 시대시대마다 달라요. 사회마다 다릅니다.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절대 기준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캐논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러고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는 샌다드가 아니라 캐논을 붙잡아야 되지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되지요.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자꾸 분쟁이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속담 있지 않습니까? 타산지석. 남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왜냐?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준이 옳은 기준이야?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진리, 복음의 기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다른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라면 그것으로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 모든 갈등, 모든 고민은 실은 다 끝나지요. 왜 자꾸 교회 안에서 분쟁이,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갔는데 자꾸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특히나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이 사사기 시대에 자꾸 이 혼란스러운 이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의 기준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보니까 자꾸 재앙을 만나고 왜 자꾸 고난을 만나고 왜 자꾸 어려운 문제들을 당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실은 곳곳에 많은 재앙들이 들어닥치는데 이러한 재앙들이 왜 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하면 계속 고생하게 되어져 있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실은 어딘가 몸이 아픈데 병원에서 잘못 진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인을 제대로 모르면은 자꾸 이상한 치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 안 해도 되는데 수술하게 되어지고 안 째도 되는데 막 째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사기서 2장 1절에서 2절 가운데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거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노아의 언약을 내가 지킬 것인데 너희가 나의 말을 들어라.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이 가나안 족속들과 이 이방 족속들과 언약하지 말며 약속하지 말고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전부 다 없이 하고서 죽이고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 뭔가 유익이 될 것 같거든요. 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저 좋은 보니까 손은 남겨두면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은 좋지 않겠냐. 야, 저 여자들 남겨두면은 야, 우리가 보니까 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이들을 부리면서 살 수 있지 않겠냐. 저 힘 좋은 저 남자들 두면은 우리가 그들을 노예처럼 부려가지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 있죠. 말씀 듣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 기준에 오른 대로. 야,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야. 그게 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들 가운데 재앙, 고통이 왔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운데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17절 가운데 보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무엇합니까? 우상 숭배하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시대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대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시대인지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떠한 형상도 모양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자녀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했어요. 왜 재앙이 옵니까? 실은 조상 때부터 오는 이 죄와 저주들도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조상으로부터 오는 축복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지요. 말년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시대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가서 그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왜 죄를 안 졌는데 나에게는 재앙이 옵니까?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는 죄를 갚되 자녀 3, 4대에게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이게 오는 겁니다. 원인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라도 해야 되겠지요. 노력이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달라요. 말씀 따라가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들은 생각합니다. 내 소견에는 지금 옳은 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서 17장 6절 가운데. 우리 아까 전에 읽었죠. 21장 25절 가운데 보니까 나의 소견에는 옳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내 기준으로 봐서는,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왜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할 것 같으면 왜 교육자를 주셨겠습니까?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지역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서 포럼을 하는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생들인데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실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된 것이 내가 내 중심으로 너무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막상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보니까 야, 내 기준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 가정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지 자기는 도무지 모르겠답니다. 그 기준을.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 하다가 고민이 돼가지고 그 기준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더라고요. 훈련도 받으신 분이시고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헷갈려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기준을 잘 모르겠다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직까지도 혼란스럽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교육자하고 친해지세요. 막 반말 쓰고 이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고민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교육자하고 상담하고 혹시나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교육자하고 와서 얘기하고 무슨 일 어떤 어디에 가게 되었으면 교육자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게 교육자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교육자하고 밥 많이 먹으면 친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작은 고민이라도 있을 때 교육자 앞에 갖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물론 교육자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니지요.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왜 안 찼습니까? 그 집사님이 얘기하더라. 아, 정말 그래도 돼요? 아, 교육자분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너무 바쁜 척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쁜 사람들이 저희들이에요. 교육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찾지 않으면 저희들은 바쁘지 않아요. 교육자들은.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자꾸 교역자들을 찾으니까 교역자가 바빠야 되지 교역자가 다른 것 때문에 바쁘다 말이 됩니까? 혹시나 제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하고 갱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바쁜 사람들이 교역자들이라니까요. 나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내 지식 가운데서 이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됩니까? 교역자 찾아가세요. 저는 아직 연수하니까 모르는 거 많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이 묻는 것 중에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쭤봐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늙어봤냐? 나는 젊어도 봤고 늙어도 봤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늙어보신 분 계십니까? 담임 목사님 성경에 대한 연륜도 있고 삶에 대한 연륜도 있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고민 있으면 얼마든지 가져오세요. 말씀으로 답을 주실 분들이 있어요. 사사시대에 지금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은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꾸 여기로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으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미가라는 사람, 그 어머니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은 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이 은천백을 잊어버린 거예요. 큰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미가 그 아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아들이 도로 이제 어머니에게 줍니다. 이것을 내가 찾았으니까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 어머니가 미가를 축복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은을 이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기 위해서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신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께 잘하겠다라는 소견대로 했는데 결국은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잘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말씀을 떠나 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앞으로 응답을 받을 거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미가나 이 미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경외한다고 해놓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속히 떠나고 말씀을 거스리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이 미가가 이 레위 청년 한 명을 데려다가 자기의 신당을 만들고서 거기다 제사장으로 삼았더니 이 미가는 한 가정 가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이라고 하는 이 한 지파 훨씬 실은 크지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직 이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찾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서 잠깐 머물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많이 들은 목소리인데 보니까 이 레위 청년이 있거든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되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이 신상, 이 제사장 알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단지파가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러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에 들러가지고 구상 훔치고 뺐고요. 그 레위 제사장 데려가잖아요. 이 레위 제사장 좋지요. 한 가문의 제사장인 것보다 한 큰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익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이 미가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단지파를 쫓아오지요. 왜 나의 이 신을 가져가느냐? 그게 신입니까? 우상이지. 단지파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이기 전에 그냥 가라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가가 보니까 이 단지파 자기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이 있잖아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왜 재앙과 어려움이 옵니까? 이러한 원인 있는 거 있죠.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왜 성경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누구입니까?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아십니까?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지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의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혈통으로는 다윗으로 나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두꺼운 성경 이것을 다 외워야 됩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은 이 구약 성경 다 외웠어요. 우리 여러분들, 저는 그 정도 머리가 안 되겠더라고요. 혹시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울 수 있으면 외우세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겠어요. 이 성경 실은 볼 때마다 늘 새로운 거 있죠. 야,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왜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성경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일들 더 많이 행하셨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역사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 사건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복음 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잖아요. 선지자가 되어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셨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악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에게 승리 주셨잖아요. 왕이 되어주셨잖아요. 왜 이 세 가지 자꾸 말씀을 구절을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시작되어졌는데 그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 주셨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원수 마귀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죽은 존재,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일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단들이 이상한 말을 들고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자꾸 많은 방법 예시들을 알아야지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하고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면서 중요한 그 고백이지요. 우리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고백 붙잡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내게 있어서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돼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결되어진다니까요.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해결돼요. 저는 증인입니다. 학업에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 부르면 돼요. 제가 증인이에요.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럼 해결됩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연수하지만은 살면서 작은 응답들 몇 가지를 이렇게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있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평생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이다. 라는 이 사실에 증인되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실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때로는 아직도 고민될 때 있죠. 때로는 아직도 답답할 때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났는데 자꾸 우리가 속으니까 영적 싸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그리스도 중심 되어지면 끝인데 자꾸 뭘로?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영적 싸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자꾸 나 중심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영적 싸움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작은 도전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무슨 싸움입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냐? 내가 제일 소중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요. 실은 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막 암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꼴딱꼴딱 넘어가도 내가 당장 감기 걸려가지고 막 코 막히고 막 콧물 흐르고 이게 더 답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보면서 너무 답답하다 그럽니까? 물론 옆에서 볼 때 안타까운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내가 막 감기 몸살 열나고 막 이러면은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나 자신,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 가운데 어떤 영적 싸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 되어지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떻게 됩니까?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정말로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까? 뭘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이제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정말로 하늘에까지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각인이에요. 이게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나를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무엇입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냐?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나의 기준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내 중심의 이 표준으로는 올바른 의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을 없애고 정말로 이 복음의 기준을 붙잡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 뭐 형제자매 나중에 만나겠지요. 이성 만나겠지요. 만나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채우려는 사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오래오래 갈수록 그 골이 더 깊어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심 때문에 내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나는 덤으로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삶의 목적,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목적이 이유가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을 깊이 묵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꽉 차니까요. 나 자신과의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이때 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 내 안에 내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싸움 어떤 싸움입니까? 세상과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세상과의 싸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보니까 정치, 그런데 이 무속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16장 경제 있지요. 그런데 점술 돌아가고 있는 거 있죠. 19장에 보니까 문화 있지요. 근데 우상으로 흘러가는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정치인인데 무속인에게 완전히 잡혀 있어요. 많은 경제가 생기는데 점술하면서 오는 경제입니다. 흑암 경제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화를 즐기고 있는데 보니까 우상 문화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나는 엘리트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운세 봅니다. 야, 오늘의 사주, 오늘의 운세 벗어나질 못해요. 야, 보니까 이 여름 다가오는데 물을 조심해야 된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매여 있다니까요.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어요. 아, 재미로 보러 가시지요. 재미로 봤는데 나중에는 5년, 10년 기억나요. 희한하지요. 그게 재미로 본 겁니까? 전부 다 여기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가운데 보니까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 전부 다 해로 여기고 그것을 뭘로?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성적이 잘 나옵니까? 성적 잘 받으세요. 장학금 받을 정도로 성적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여기세요. 할렐루야. 아멘 잘 안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 승진하세요.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세요. 그리고 나서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세요. 그리고서 배설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뭐 자꾸 제가 너무 강요를 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빌립보서 3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푯대를 향하여서 나는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상, 이걸 본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유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 이걸 발견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가치지요. 이거 발견하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야, 꽃 피어있는데 그 꽃이 뭐라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다 몰려가더라고요. 야, 대단하구나. 교회는 젊은이들이 텅텅 비어도 세상에는 가득하더라고요. 어제도 저기 그 대학로 이렇게 갔더니, 야, 젊은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제 눈이 막 돌아가는 거 있죠. 야, 이것들 다들 밥인데. 이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다 복음 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겠어요. 연극 보러 오거나 아니면 밥 먹으러 여기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구나. 그리스도가 연극만큼도 못합니까? 그리스도가 밥만큼도 안 됩니까? 그거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가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했습니까? 그거거든요. 바울은 그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대단히 커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바울은 본 거예요. 아, 배설물이구나. 왜냐?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우리는 어떤 싸움입니까? 이 세상 악한 영, 곧 사탄과의 싸움이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알든지 모르든지 이 멸망의 여섯 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가요. 그 무엇입니까? 일단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은 잘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는 것마다 우상숭배하는 거 있지요. 망할 수밖에 없지요. 자신들은 열심히 지식 학문 쫓아가고 열심히 많이 배우면 되는 줄 아는데 자꾸 배울수록 정신적으로 문제만 오지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면은 많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설줄 알았는데 육신만 고달프고 육신의 질병만 오지요.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살았는데 보니까 이 세상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내세가 있잖아요. 지옥이, 천국이 있잖아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똑같이 지옥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 있죠.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 어머니가 우상 배경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상의 배경, 이것이 각인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면서 우상 만들어주니까 미가라는 이 아들은 그대로 우상 섬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멸망의 배경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운데 보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대적하라라고 했어요. 혹시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자꾸 불신앙이 틈탑니까? 대적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리하면은 멸이라라고 했어요. 야고보고서 4장 7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면 이 사탄은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꾸 사탄하고 놀려고 자꾸 야, 그 열매 뭐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되는데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다. 야 저것을 먹으면은 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막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꾸 사탄하고 말 섞지 마세요. 자꾸 사탄하고 놀지 마세요. 사탄하고 놀아봤자 자꾸 속습니다.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혹시나 불신앙의 생각이 들어옵니까? 버리세요. 내 던져 버리세요. 결단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혹시나 불신앙의 말이 들어옵니까? 불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들만큼은 말씀 붙잡고서 신앙을 결단하세요. 대적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어떻게 대적합니까? 말씀 대신 그리스도 부르면 됩니다. 자꾸 불신앙이 틈탑니까? 자꾸 염려 근심이 틈탑니까? 자꾸 나 중심에 내 소견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저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틈탑니까?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대적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도와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 세워가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불신앙하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서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 가지 싸움, 우리가 싸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좀 어렵습니까?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중심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민하세요. 기도 시스템 확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나만의 기도 시스템을 가질 것인가 고민하세요. 아침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기도하시는 분들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기도의 나의 시스템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점심때 낮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일단은 기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일단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져요. 일단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면은 아주 이상한 게도 아니라면은 그래서 기도 시스템을 확정하세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나의 시간을 확정하세요. 그리고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내가 최고로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최고로 성령 충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됐던 이 마가다락방 운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요한의 집에 마가 요한의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이 운동 시작하면 됩니다. 다락방 이렇게 하면서 한 렘넌트가 고백해요. 다락방 하니까 일단 자기에게 있어서 말씀 붙잡아주고 성령 충만 누려진다 고백하더라고요. 우리가 평소에 말씀 얼마나 묵상합니까? 묵상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락방을 시작한다, 다락방을 하게 되어진다,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냥 못 가요.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 그냥 한 주간 동안 펑펑 놀다가 그냥 올라오겠습니까? 정상적인 목사라면 그냥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서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찾아가지고 올라오게 되어지지요. 똑같습니다. 다락방도 그래요. 다락방 간다 그럴 때 그냥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냥 간다,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생명 살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는 현장 전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5월달 우리 전교인 캠프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청년부 전도 캠프를 기획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나의 현장 속에서, 이 지역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전도라는 단어를 놓고서 기도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십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되어지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혹시나 어렵습니까? 세 가지만이라도 붙잡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제자, 그러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됩시다.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제가 우리 같이 찬양 한 장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